마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시면서 6가지 신뢰를 하나씩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다시 해설해 주셨지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말이나 표정이나 또 심지어 눈빛으로도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경멸하면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분노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심한 말을 내뱉고 비방을 늘어놓는 행위도 살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살인에 준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또 성찰하면서 자백할 일이 있었다면 자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은 살인죄에 이어서 이제 간음죄의 참뜻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살인죄는 6계명이지요. 간음죄는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입니까? 7계명이지요. 그래서 이 6계명과 7계명 이 두 가지는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대표적인 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제 간음죄에 이어서 이혼에 관한 율법을 다시 풀어주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간음과 이혼이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네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7계명 그 깊은 뜻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7계명 자체를 생각해 봅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우리 명덕교회도 매 주일마다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결합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천국 백성은 부부 관계 밖에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성은 그 자체로 죄악된 것도 아니고 불결한 것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을 무조건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복되고 아주 소중한 것이며, 성적인 욕구도 그 자체로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시면서 그에 따르는 욕망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만, 결혼을 통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된 남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배우자 한 사람하고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들은 이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혼외 관계, 그리고 혼전 관계 모두 불법이지요. 미혼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결혼 이후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약혼한 사이라도 결혼 날짜를 받아놓았다 하더라도 관계를 맺었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요즘은 참 이 결혼 전에 동거하는 커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동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거하면서 관계를 가지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오직 부부 관계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이 울타리를 넘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국가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이지요.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에 대해서 아주 달콤한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즐길 권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대가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이 없어요. 동성이든 상관이 없어요. 서로 원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년을 지나면서 배우자 몰래 애인을 사귀는 사람들이 있고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혼자의 불륜은 더 이상 죄가 아니며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상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형사상은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개인의 욕구와 성적인 권리를 국가가 그 누구도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대학생이나 미혼 청년들도 사귀는 사람과 뜻이 맞으면 언제나 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한인 청소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근데 그 교회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영어부 자녀들 그리고 한인 중고등부 고3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그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 서약을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떠나더라도 성적 순결을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예방 조치를 취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과거 군대에서는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과거 군대에서는 성경험이 있으면 총각 딱지를 뗐다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들 처음 만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 좀 못난 사람, 남자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간음죄뿐만 아니라 간음죄에서 파생된 이런 사회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혼모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사생아 문제, 또 부자들 가운데는 혼외 자식을 버젓이 두고 뉴스에 이렇게 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매매, 윤락감 문제, 낙태와 입양 문제, 동성애와 같은 이런 에이즈 같은 성병 문제까지 이 모든 뿌리가 무엇인가요? 간음죄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믿는 자 천국 백성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음란을 버리라. 간음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간음은 세상에서는 때로는 로맨스로 미화되기도 하고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외도와 불륜 때문에 고통당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 앞에서 이런 간음이 외도가 로맨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드라마나 영화에서 불륜을 미화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륜은 죄악이며 이기적인 자기 욕망일 뿐이에요. 그럼 세상은 간음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지만 천국 백성들은 세상의 풍조를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의 진정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똑같이 이해했어요. 살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간음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7계명에 내재된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시지요. 간음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이성을 보는 것도 간음이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과잉 적용해서 이성을 쳐다보는 것 자체도 죄라고 볼 수는 없지요. 여러분, 이성을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남자들은 미모가 뛰어난 여성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시선이 따라가지요. 또 여성들은 매력적인 남성에게 저절로 눈길이 가는데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죠. 음욕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다.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성욕을 자극하거나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성을 바라보고 상상하면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만 간음이라고 축소시켜서 이해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또 상상으로는 얼마든지 음란한 생각을 하더라도 이 7계명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결한 생각을 품어도 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행위가 아니라도 마음속으로 이성을 범하는 욕구를 품는 것 자체도 벌써 간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성을 음란한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상상으로 음행을 범한다고 해서 간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이성을 직접 어떤 강제한 것도 괴롭힌 것도 아니고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닌데 상상하기만 했는데 그걸 무슨 죄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누가 간음죄를 범했다고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얼마든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7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7계명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부끄러움도 없이 잘 살았다고 자부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계명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범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해소하거나 자극하기 위해서 불결한 그런 공상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마음으로 가늠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날 가늠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명덕의 성도들은 마음의 순결과 정결까지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간음에 대한 단호한 대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의 뜻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이 간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이 오다가도 깰 만한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눈은 28절에 나온 여자를 쳐다보는 그 눈, 그 시선과 연결이 되지요. 다른 여성이나 남성을 보고 음란한 욕구가 생겼다면, 충동질 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건? 그 눈을 뽑으라는 건, 그 눈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으로 만지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손을 절단하라는 거예요. 절단하라. 왜냐하면 이 눈과 손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리더라도 지옥행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찍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두 눈과 두 눈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눈도 손도 없는 불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대로 눈과 손을 제거해도 마음의 간음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눈을 뽑고 손을 찍으라는 말씀은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두 번이나 언급하시면서 눈과 손이라도 잘라버려야 하는 이 극단적인 과장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간음죄, 이 죄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이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각오로요? 눈을 뽑을 정도의 각오로 끊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손을 절단해버릴 정도의 결단으로 제거하라, 차단하라 하는 것이죠. 아주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속의 간음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피하라. 있는 힘을 다해서 거부하라. 그 자리를 떠나라. 예를 들어서 여자나 남자를 보고 또 어떤 성적인 자극이 되는 것을 보고 그런 순간에 빨리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참 놀라운 욥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욥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처녀에게 주목한다는 것은 음욕을 품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무엇과 약속했다고요? 자기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만큼 욥은 이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민하게 대처했다. 그럼 구약에 또 한 인물이 있죠. 이 음행을 피했던 유명한 인물이 누구인가요? 요셉이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시간이 나기만 하면, 여유가 있으면 자기 남편이 보지 않는 데서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때 20대 조금 넘었을 거예요. 혈기왕성했던 그 청년 요셉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절대 망설이지 않고 가차 없이 끊어버렸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거부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과 달리 이 간음죄에 빠졌던 또 왕이 있었지요. 누구인가요? 다윗이죠. 다윗은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피해야 됐죠. 옥상에서 빨리 내려와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눈을 돌려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계속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이미 간음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다윗은 결국에는 행위로도 음행을 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냥 본능대로 순순히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잖아. 내 마음이잖아. 괜찮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란한 상상에 지배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명심합시다. 눈과 손이라도 절단해야 한다는 이 말씀처럼 끈질기게 저항하면서 피해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음행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음행을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몸만 피하는 건 안 돼요. 눈도 피하는 거예요. 눈도 피하는 거예요. 보는 것부터 조심하고 경계하고 차단시켜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에 우리 자녀들이 유해한 환경에 영상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차단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음란한 영화, 만화, 사진, 영상, 이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는 절대 보지 않으리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고 끊어야 합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대학생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세상 친구들 아무렇지 않게 보는 그런 음란물, 타락한 성문화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이라도 뽑아버리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간음과 이혼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31절, 32절에서 이혼 문제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혼이 무엇인가요? 이혼은 참 안타깝지만 결혼의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결혼 관계가 파괴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간음이고 불륜이지 않겠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오해한 것을 넘어서 악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 증서만 써주기만 하면 사소한 이유로도 쉽게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요리를 좀 못해서 마음이 안 들어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혼 증서만 써준다면. 그런 식으로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마치 이 신명기 24장 모세 율법이 보장해주는 남성 남편의 권리처럼 그렇게 행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말씀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는 이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아내를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부부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도록, 이혼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해하고 이혼 증서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결혼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그렇게 악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이 신명기 24장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이혼에 대한 율법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음행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버림받아서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버림받은 그 아내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음행하게 하는 것이다.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그 여자가 재혼한 남자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죠. 처음부터 부정한 이유 없이 이혼 증서 써주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 그 남편도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혼한 후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가게 하거나 혹은 자신이 다른 여자를 취하면 둘 다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의 관점. 이혼해서 상대를 바꾸는 것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혼해서 상대를 바꾸는 것은 간음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또 31절을 재해석하시면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혼을 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신명기 24장을 마음대로 악용하면서 이혼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것은 엄중한 그런 경고 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요즘은 이혼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또 무분별하게 그렇게 행해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믿는 사람은 결혼관계가 좀 답답하다고 해서, 좀 부부관계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우자와 좀 살기 힘드니까 헤어지고 좀 더 잘 맞는 사람과 새 출발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부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평생 연합해서 함께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이 간음죄에 대한 최상의 대비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죄에 대한 예방책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불륜에 빠지고 외도하는 사람들은 참 나름대로 변명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 것,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 틈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분들 가운데, 간혹 신앙이 좋다는 분들 가운데도 나는 배우자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짝지어 주셔서 부부로 살게 하셨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부모도 서로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고 위하면서 가정천국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명덕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